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솔리지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저희들 다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천국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저희가 이 구절들을 읽고 성경의 그 기적들의 의미와 그 기적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봤습니다. 오늘 보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자기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증거하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 그리하여 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그곳의 현실이 지금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다 사탄의 지배에서 또 죄의 지배에서 구원되는데 그 현실이 지금 행하시는 기적들로 가르쳐지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희년 저희가 보았죠. 그 희년 영원한 노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거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과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짐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과 새 창조가 이루어짐,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표할 때는 많은 다른 종류의 것들이 예표를 하지만 다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도 그 현실 중심으로 이해를 안 하시면 그냥 세상에서 깜짝 놀라서 그것으로 호기심에 또 너무 이상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구절들을 한절 한절 읽어가면서 그럼 이 구절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좀 자세하게 봅니다. 지난번에는 그저 큰 이 그림으로 이 기적들의 의미와 목적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구절 자체들을 보겠습니다.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제 오십니다. 나사렛에서 완전히 거절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들 저희가 지금 성경은 성경이 풀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 나오는 구절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지금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어디 어디 가시는 것까지 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완전히 거절을 당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가르치신다는 것이 중심인데 왜 지금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짧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기적들에게 초점을 맞추고는 세상식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 기적도 가르치심인데 근데 가르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치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43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심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중심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런 그 죄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되죠. 행하시는 기적들도 가르치심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오죠. 기적을 행하자마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무슨 가르침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처럼 정말 말씀을 대하는 그 한심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권세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흔들리면 그럼 어떻게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긴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권세가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또 같은 사건에 이렇게 나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33절로 갑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솔리질러 가로되 이 나사렛 예수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 숨이 찹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랬더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들과 우리들 하는 일들과 상관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은 압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더라. 근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지금 귀신이 한 명인데 왜 우리냐?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까지 멸하려 하시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는 또 우리라고 안 하고 나는,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가복음 1장 공부할 때 봤죠. 35절 하반부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자, 메시아란 말이죠. 귀신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 그럼 너무 쉽게 기독교인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건 귀신도 안다. 귀신도 믿고 떤다.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로 참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데 성경은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믿는다는 믿음이 하나님을 오히려 거절하는 데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믿음,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35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사탄과 그 따르는 모든 그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진 천사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십니까? 그냥 말하시는 겁니다. 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오죠, 칼이. 이한검이라. 그죠? 쌍, 이쪽과 이쪽이 다 이렇게 샬파다, 이 말이죠. 이한검이 나옵니다. 무기죠. 그걸로 물리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입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명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즉, 꾸짖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인데 이걸 저희가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모습은 스가랴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 거기에는 책망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똑같이 rebuke라고 같이 번역이 되죠. 그 모습입니다.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귀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거기 보면 36절에 명함에 당연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고 물이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 명하면 이 세상 천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만 순종을 안 하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니까. 예, 나와라. 그럼 귀신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뻗댕겨요? 그게 가능합니까? 나옵니다. 어떡할 겁니까? 나오라는. 그리고 나오면서 또 포문 잡아요.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그 귀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이게 사실 구원의 모습이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떠한 말씀인고 마가복음에는 와 이건 새 교훈이로다. 즉 새 가르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도 가르침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뭐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 기적으로 지금 무엇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20절을 읽으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하여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천 장로 교회의 소문이 퍼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문이 퍼졌으면 합니다. 근데 뭐 그러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개바라고도 나오고 시몬이라고도 나오고 근데 베드로예요. 그러면 여기 베드로의 즉 시몬의 장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베드로라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가 첫 번째 교황이라 그래서 결혼도 안 했다. 왜? 그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니까. 근데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오는데 어떻게 결혼 안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쓰여있까 상관이 없어요. 먼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고 그 말은 베드로 사도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우리 바울도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즉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즉 여기 보면 사도들도 결혼했고 형제들 주의 형제들도 결혼했고 이 베드로도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고 하고 고린도전서에는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열병이 났어요, 이 여자가. 근데 열병은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재앙으로 너를 친다. 그런데 그 열병이 낫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오는 건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고쳐지는 모습은 지금 뭡니까? 죄가 해결되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요즘 제가 열병이 났다가 병이 막 열이 났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 내가 경험한 그 체험은 계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 난 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는 그 사건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체험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계시는 끝났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가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아우 정말 어느 정도 무식하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또 그런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뒤집으시는 거 아닙니까? 즉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저 놀라는 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병이 금방 나버려요. 낳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 그저 놀라고 놀랍니다. 이 지금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 놀라요. 그러나 시몬의 장모는 곧 일어나 수종을 듭니다. 즉 섬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저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예수님 섬기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40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제 해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지금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집니다. 즉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루는 그 밤 12시부터 다음 밤 12시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하루 창조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제 첫째 날이라 하기 바로 전에 항상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밤이 되매 아침이 되고 첫날이다. 아침부터 밤이 됐다 첫날이다가 아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 유대인들의 하루하루 세는 방법이 그래서 요즘도 안식일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킬 때 금요일 저녁입니다. 해지는. 그래서 토요일 해지는 데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질 적에 이제 많이 찾아왔다. 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앓는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이 손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로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뭐 문둥병이 걸리거나 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십니다.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그 8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시몬의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고치신 후에 그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만지심으로 그들의 병을 자기가 짊어지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즘 목사들이 손을 얹는 거는 뭐그 사람의 병을 내가 짊어지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손에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목사들도 그 착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손에 그냥 머리 갖다 대려고 그냥 줄을 쭉 쓰고 난리를 핍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 근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비꼬는 거죠. 너무 한심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왜? 아직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한테도 이제 말하지 말라. 왜 이러느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전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전하여지지 않으면 세상 수준으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전하라고 해요. 그 전까지 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는 이건 100% 잘못 전하는 거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뭐 예수 믿으면 이따위가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니까. 십자가.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주어지는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도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그 다른 동네에서도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뭐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럼 지금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가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지금 그거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복음 전한 건데 사람들은 온갖 다른 걸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로 보내심을 입으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 천국 복음, 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일까지도 다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왜 천국은 죄가 없는 곳, 그러므로 귀신도 없는 곳, 병도 없는 곳, 그곳의 현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도 증거되고 거기 증거되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심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보내심을 입음은 천국 복음을 전함이라 하시더라. 44절에도 전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 예천 장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결론으로 끝을 냅니다. 왜? 결론이 중요하죠. 이 성경은 복음입니다. 즉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면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성경 내용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이므로 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도 나는 지옥 가면 나한테만큼은 복음이 아니죠. 나한테 아무 관계없는 말씀같이 전해지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귀신 들렸냐 이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안 믿는 자들, 그 안에 역사하는 영,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즉 안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 즉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요즘 바보 같은 거 듣지 마시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사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라 하는 것은 사탄과 함께 죄에 빠진 천사들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영이 한이 맺혀서 떠도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의 영은 지옥으로 가지 세상에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즉 천사들, 죄에 빠진 천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갑니다, 지옥으로.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즉시 천국으로 가죠. 절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안 믿었을 때는 귀신이 역사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창조하실 때 그 귀신도 내쫓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한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와라. 이제 그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제 그 안에 거하리라. 성령님과 귀신이 함께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물으면 성경대로 하면 참으로 믿는 자가 귀신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을 데려놓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며. 믿는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정말 답답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여 안 믿었던 자가 믿게 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이 막 뭐 질질 흘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상한 짓 안 한다고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시는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현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 시몬의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온갖 병들 다 죄로 빠진 세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고쳐주십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천국 건강을 표하는 것이죠. 이제 천국의 영원한 건강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천국은 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 애통, 곡, 아픔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현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온갖 병들을 고쳐주심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이제 믿는 자들, 이 사람들, 우리도 아플 수 있고 또 그 아파서 죽을 수도 있지만 천국의 영원한 건강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완전한 건강, 영원한 건강을 갖고 삽니다. 세상의 건강이 아니라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완전한 건강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건강을 소유한 자도 이 세상에서 아플 수 있고 아픈 걸로 죽고 여러분 아픈 거 죽는 거 별일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그 아파서 예수님 섬길 수 없을까 봐 예배 못 나올까 봐 그런 거지 죽는 거 아픈 거 뭐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는데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닌 것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거짓말만 하는 겁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유익한 거예요? 그냥 큰일 난 것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겠죠, 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직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그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예요. 완전한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는 병고침은 지극히 일반 은혜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제 영원한 완전한 나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사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마가복음이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짜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가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현실. 이거 어떻게 안 놀라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건강을 소유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건강을 소유한 저희들 예수님 섬기며 살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건강을 소유했기에 이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 섬기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